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화를 하나 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판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위하지도 않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어느 과부가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회에서 당시 남편이 없는 과부는 여인은 시민 중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기 쉬운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과부가 판사에게 자주 찾아가면서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고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계속 매달립니다. 끝내 그 판사는 과부의 케이스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당신의 말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으니,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으니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 예화를 예수님 마치시고 나서 예화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정의를 구현시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였죠. 우리가 분하게 여기는 불의에 대해 정의를 속히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불의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를 바로잡아 주십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도 신속하게 불의가 바로잡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합니다. 과부도 계속 찾아갔지. 나도 하나님께 계속 찾아가리라. 때로는 날을 정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작정 기도라든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겠노라 라는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화에 나쁜 판사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의의 피해자가 되어 우리가 호소를 하며 정의를 회복해 주십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첫 번째 기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의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의 구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구현은, 하나님의 소셜 저스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 구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결과로 찾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그 두 범죄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정의 구현이 어땠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세상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정의 구현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속죄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 구현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고요. 항상 일정하고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화에 나쁜 판사가 있었죠. 그 예화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진정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예화를 여러 방면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나쁜 판사 취급하면서 주야로 같은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외우거나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는 그런 행동은 그 예화에 바른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의라는 주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삼아서 복음에 참된 기쁨을 몰랐던 자신의 옛사람과 복음에 참된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나란히 증거하면서 나란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참된 기쁨을 몰랐던 바울의 과거 모습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예화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이루어주셨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생각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기본 자세를 바울이 한때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복음의 참된 기쁨을 비로소 누리고 있는 바울의 실제 이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이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증거하시는 복음의 참된 믿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자칫 예수님을 그 나쁜 판사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깊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날마다 고개를 들려고 애쓰는 그 율법주의자를 가로막고 무력화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알고자 기뻐하고 갈망하는 내 안의 새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7절과 8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봤죠. 첫째는 어카운팅의 관점, 그러니까 득과 실, gain or loss, profit or deficit 이런 개념으로 정산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봤고요. 둘째는 농부의 관점으로 같은 말씀을 봤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목적하면서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농작물의 일부를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농부의 모습이 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린다라고 설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무엇이 가치가 더 높으냐라는 관점으로 영생을 살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생만 살 게 아니라 영생을 살 우리들이 남은 인생에서 붙잡아야 하는 가장 귀중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한 점을 우리도 같이 공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순종이, 나의 바른 생활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 만연한 종교의 생각이지, 종교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복음의 삶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받았다, 내가 의로워서 복받았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삶과 복음의 감동으로 사는 삶과는 이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교회 사벽을 넘어 찾아볼 수 있는 종교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이어가는 중에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얻으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복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주셨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 더욱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을 10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무엇을 안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또는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이 세 가지, 남은 시간 이것 세 가지를 풀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knowing Christ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relationship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없었던 어떤 지식을 새롭게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다른 인격체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과 동시에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영화 배우를 누가 그 사람 알아? 그럼 제가 어 알아 라고 하죠. 근데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뭐 정우성 알아? 어 알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건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남녀가 서로 안다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이 될 때 그것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만큼 지식적인 표면적인 관계를 넘어서 아무와 나누지 않는 그런 내면을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주님이 나를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속죄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빚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와 목자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짧은 표현에 바탕이 되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을 이처럼 알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믿음을 통해서라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람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데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4절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이 어땠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공적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로운 행적들과 율법에 순종한 모습에 대해서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천국에 갈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여러 종교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그 종교가 인간의 악의 문제를 다루면서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악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을지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그 구원론을 따져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구원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불교에서는 구원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 고등 종교, 그러니까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그 고등 종교 중에 정말 죄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들이죠. 그런 종교 중에 구원을 위해서 조물주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 100%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조물주의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100% 다 가르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조물주를 여호와라고 부르던 또는 알라라고 부르던 부처님이라고 부르던 상관없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조물주의 자비 없이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등 종교의 구원론이 일치한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조물주의 자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모든 종교는 각각 구원에 이르는 선과 의의 기준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현대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받은 구원에 내 자신이 기여한 선이나 의는 1도 없다. 1도 없다. 만약 기회가 있으시면 자기 종교를 제대로 공부한 불교 신자라든지 이슬람교 신자라든지 힌두교 신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선해야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얻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황청의 공식적인 구원론을 믿는 카톨릭 신자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답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들의 답 중에 1도 없습니다 라는 답을 줄 종교는 없습니다. 카톨릭교에 별표를 다는 이유가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는 개신교, 개혁주의의 구원론과 아주 가까운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쓰기 때문에 같은 정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제들도 있고요. 그렇게 믿는 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교황청에서 내려온 공식적인 카톨릭교의 구원론은 1도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얼만큼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기독교는 그 한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거기서는 좋게 그냥 더러운 옷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표현은 걸레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선함, 우리의 최상의 선행, 우리의 최상의 의로운 행실은 걸레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바탕하는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실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의를 내가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선과 의로운 행실 1도 없다는 것이 사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증거이지요. 나의 구원의 바탕이 된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아닙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의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순종을 바탕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노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이 복음입니다. 가망이 없는 죄인인 나를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죄가 1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우리와 이질적이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질적인 인간이 되셔서 피를 쏟기 위해, 의로운 피를 쏟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진노, 내가 받아야 되는 정죄와 저주를 그분이 몸소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나를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요.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조금 조금씩 더 열어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분과의 관계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는 왜 나는 이렇게 순종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식의 나의 의와 순종을 앞세우는 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을 내가 보이는 순간 그 관계는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 과거 내가 자랑하고 높이던 나의 모든 의로움, 나의 모든 순종을 이제는 쓰레기처럼 여긴다. 왜요? 그래야 주님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르익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 라고 바울이 여기서 9절에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10절에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간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 근데 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일 수가 있는데 이 그는 대명사는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을 부활시킨 그 능력, 그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10절을, 이 세 가지를 나열한 10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요. 3장 10절이 2장 6절에서 11절을 바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11절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어지지요. 3장 10절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사용된 단어들이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온 단어들이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자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회개와 정산의 개념, 얻는다 버린다라는 개념이 2장 6절과 7절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서도 영어로 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나의 득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버렸다라는 겁니다. Gain and loss 컨셉이 여기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죽어서 부활에 이른다라는 그 흐름 또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쳐가신 그 흐름과 똑같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훗날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개념이라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안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과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나의 묵상과 나의 믿음과 나의 기쁨이 그것에 머무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묵상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아가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나에 대한 나에 적용되는 의미 또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역자인 나타니엘 빈센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Growing in the knowledge of Christ implies a more fruitful consideration of his 부활, resurrection. The justice of God arrested Christ and cast him into the grave as into prison. If Christ was not risen, our faith would be in vain. And the guilt and power of sin would remain. Christ being raised, he triumphed over death and Satan, and true believers are delivered from sin's punishment and power.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인의 날마다 묵상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만약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방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신분에 죽어서 무덤에 방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떤 흠을 가진 어린 양이고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 번 죽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제3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이 그분을 방치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의인이시고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신 후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앙적인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은 우리를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어 의지하는 대속자 예수님의 의의 힘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그 의의 힘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 무덤에서 부활하고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길어서 좀 복잡해서 뭐를 믿어야 한다는 건가 잠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들과 함께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과 분리를 시키십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적용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죽은 우리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을 일으켰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효력을, 그 effectiveness를 오늘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죽음에 대한 나의 관점이 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보는 나의 시각이 변합니다. 또 나의 죄에 대한 나의 관점이 변합니다. 특히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릇 하나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가셨어야 했구나. 만약 내가 이걸 쉽게 고칠 수 있다면, 모든 나쁜 버릇들을 쉽게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런 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구나. 이것은 절대로 죄를 핑계 삼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오는 평안과 감사, 더 큰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사실 위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묵상, 지긋지긋한 그런 반복되는 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가르침이 적지 않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권능이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얼마나 교회 예배당의 단상에서 성도님들을 달달 볶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 일주일 내내 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즐비하죠. 모든 것에 다 참석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참여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강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요구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계 종교를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요. 세계 종교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만 철야를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기도하고요. 타 종교에도 철야라는 게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병고침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포교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순교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라고, 이것이 믿음의 증표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타 종교에도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Except. 하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1도 보태지 못한 나, 이렇게 타락한 나를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그분의 자비로 구원하셨다. 1도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 그래서 그런 넘침의 자비의 대상이 된 내가 이제는 죽음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영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만 모든 능력이 부활의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리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원의 확신. 선한 것은 일도 없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앞세워야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까? 전자가 아니라 마지막 말씀드린 이 한 가지, 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주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는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고난의 길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City of Light라는 영어권 호주의 찬양 인도자들의 그 곡을 하나 소개한 게 있습니다. Christ is mine forevermore. 예수님은 영원히, 나는 영원히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그 곡의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시적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산문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것은 슬플 때의 눈물, 어둠이 아직 깨닫지 못했고 세상에 좋은 것을 볼 수 없는 골짜기 사이로 나는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의 것은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평강과 어려울 때 주시는 힘, 나의 고통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천국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 고통이 It's not wasted. 낭비적인 것이 아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했던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판사 또 끝까지 매달렸던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에 가시면 시간상 제가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8절인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아들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과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어려운 그런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우리 날마다 필요한 만큼 반복적으로 기억하십시다. 주님에 대한 이 순수하고 깊은 묵상이 우리 일상생활에 풍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과 지금도 그 효능을 받고 있는, 그 효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묵상이 날마다 충만하면서 부활을 통해 주신 모든 혜택에 감사드리며 장차 내가 체험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묵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알고자 한다라는 세 가지를 통해서 묵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사랑해 주님, 바울이 의미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풀이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든 구원의 혜택에 감사드리며 나아가서 오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일들에도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역경을 믿음과 기쁨과 구원의 노래로 헤쳐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